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막 떨리네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2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4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24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노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25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24장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거진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24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추정해 봤는데,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40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40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앞에 들였을 때의 그 나이가, 이삭이 태어날 때그 나이가 몇 세였죠? 100세였죠?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앞장에 23장에 와서는 23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2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나이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얼마일까요? 10년, 1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2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의 시간적 차이는 사라가 죽은 지몇 년? 3년. 야, 역시 우리 성도님 빠르십니다.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손도손 세 식구가 살던 가정에 이제 남자 두 명이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총각 40에 된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인데, 이 남자 혼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다시피 여기서 늙은 종이 등장하는데, 늙은 종은 그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을 지시를 잘 따라서 행함을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해서 그 늙은 종에게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늙은 종이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데 도움은 주었지만 그 결정과 그 판단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를 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배우자 상대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삼는지 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봤는데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때마침 이런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한 설문지가 있어요. 그 설문지는 자기 자녀가 자기 딸,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결혼할 그 상대의 배우자의 그 기준을 누가 적었냐면 이 엄마, 아빠,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4위가 뭐냐면 그 4위, 네 번째가 뭐냐면 인물이 중요하다. 인물. 세 번째, 3위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직장, 그래서 능력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장 배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또 대답했고요. 또 1위는 뭐냐?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이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잘 매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가치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살아왔던 그 문화와 그리고 또 아내가 살아왔던 그 문화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문화 차이로 결혼 초기에는 많이들 싸웁니다. 뭐 저도 결혼 초기에 많이 싸웠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안 싸우던다는 건 아니고요. 싸움의 횟수가 결혼 초보다 지금은 줄었다라고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투덕투덕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시계예요, 시계. 왜냐하면 이 썸머 타임이 되면 이제 시계를 바꾸잖아요. 시계를 바꾸는데 저는 정시를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는 한 시간 좀 이렇게 10분을 땡겨 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썸머 타임이 딱 시작해가지고 뭐 딱 해서 이제 나갈 시간이 됐다 하고 시계를 딱 보고 딱 보면 10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한번 거실에서 이거를 왜 바꿔놨냐 하면서 한번 하고 차를 탁 타면 차에 보니까 시계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시를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10분 앞에 땡긴 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 가치관이 서로 맞는다는 것은 이 삶의 질을, 삶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이 가치관이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의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또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 가치관이 서로 맞을 때 마음이 맞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똑같죠. 직장에서도 서로 직원들과 함께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아야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직장에서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보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에 대한 정의를 또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어요. 월급이란 한 달 동안 참 잘 참았다고 수고해서 받는 급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가치관은 이 문화와 그리고 그룹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이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매우 혼탁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 40이 될 때까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주석책들은 그 땅에 너무 혼탁하여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 땅에 너무 혼탁하여서 이 믿음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이 정도로 그 땅이 참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이 다 모였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우상들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희망 사항을 인간이 원하는 그 희망의 사항을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불어넘을 통해서 다시 그 인간이 위로함을 받는 게 바로 우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에 관련이 없는 우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생활,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곳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과 건강에 관련된 우상이 제일 많습니다.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는 대신에 우상을 찾아가야 했고 그리고 또 농경사회다 보니까 많은 곡식, 또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단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상으로부터 인간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보상 심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또 가치관을 지배하고 이 더 나아가서 삶의 패턴까지도 바꿔놓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지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을 연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이 개구리 재앙에서는 개구리는 다산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 개구리에게 제사를 드려서 자손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쫓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개구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내가 이제 자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개구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더 센 신이 나타났구나.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개구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이 열 가지의 재앙의 대상들은 잘 살펴보면 인간의 의식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우상들로서 결국 이 우상에 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재정립하는 사건이 바로 그 열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열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능하심을 드러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가운데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서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관의 전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삶의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정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 굳어지고 굳어진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 내가 24시간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어제 우리 베난주 전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상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어질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위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삶의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우아하고 거룩한 적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생각했을 때 바라보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 그리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이곳보다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찾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이 성경은 리브가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 리브가의 그 순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책들을 주석책들을 이렇게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해서 이렇게 떠났다라는 그런 주석책도 봤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면이나 그리고 성품면이나 이 가나안 땅보다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 고향이 더 낫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막 도착했을 때에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를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온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여인이 벌써 보여주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을 저기 지금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바로 앞에 지금 보면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소녀를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이 당시에 우물이 저랬어요. 저렇게 우물을 한번 캐려면 우물물을 이렇게 캐려면 저 계단을 쭉 내려가서 우물물을 떠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아주 깊은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대어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누가 한 말입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와, 여러분 이 낙타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열 마리를 데리고 늙은 종이 갑니다. 리브가는 늙은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은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길러주는 심성이 착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의 몸으로 낙타 열 마리의 물을 길러주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성경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조금 읽어봤는데 같이 했던 그 요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추정이에요. 하지만 그 요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낙타 열 마리 한 마리도 엄청 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열 마리에 물을 길러줬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수고를 생각만 해도 리브가는 참으로 마음의 심성이 착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섰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종,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합당한 아내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끊어지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 늙은 종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죠? 늙은 종을 말하는 거죠. 늙은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막 물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이렇게 리브가 물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늙은 종의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되는 그 현장을 이 종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늙은 종이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이만큼 완벽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자족하는 삶,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그 만족함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즐거움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이 스폰지와 같아요. 막 뭔가를 막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나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런 만족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한번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으로 내 삶이 만족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변화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았을 때 이삭의 아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가치관에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늙은 종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리브가를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가? 당시 지금은 그렇죠. 지금 데리고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당시 근동의 결혼 문화를 보면 남자가 일정 기간에 신부 집에 살다가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종이 이르되 이 역은 이제 늙은 종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하는 거예요. 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고 만일 여자가 오기를 싫어한다면 그야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없던 일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글로 가지 말고 또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와의 언약은 없었던 걸로 해라 라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땅을 지켜라 입니다. 이 땅을 지켜라. 사실 24장은 23장에 이어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또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붙잡고자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자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에 이 땅에 이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22장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생각에 머무는 신앙이었고 생각과 마음이 갈등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하자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서 어떻게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먼 훗날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이삭은 번제 제단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 이삭이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면서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2장에 그 이삭을 드린 이후에 사건에 보면은 그 리브가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암시를 하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를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드림과 함께 거기에 리브가의 이름이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갖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삶, 약속의 말씀 위에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해왔습니다. 23장에 보면 이 사라가 죽죠. 그렇지만 이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그 땅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공짜로 주겠다. 가져.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사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한 땅으로 갔던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사겠다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와, 이 그 땅의 주인들이 아이고 이거 도통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 공짜로 주겠다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 400세겔. 야, 그러면 은 400세겔에 사십시오.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거는 뭐 사지 말라는 얘기죠. 인 400세겔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1년 40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살 수 있는 땅인 거죠. 예. 보면은 그 무덤 해봤자 뭐 얼마나 넓겠어요. 예.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사볼 수 있으면 사봐 하면서 완전 바가지를 씌운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소유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여기서 성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관장과 같은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이에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지라.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땅 주인, 야, 저 땅을 은 400세를 주고 사냐? 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조그만한 거.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심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대하고 부푼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 어떠한 마음이 승리했습니까? 예.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산 땅인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그 땅으로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을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보냈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23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23장에서 땅을 사고 2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거주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제 23장에서는 땅을 샀으니까 24장에 와서는 그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처자가 있더라도 약속의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없던 것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자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좀 때는 힘들어도 때로 그냥 꾹 참으면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브라함의 현실, 이 약속과 이 현실은 참 큰 괴리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살 소유권도 있고 이제 또 신앙이 깊은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자녀들이 많이 출산해서 번성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20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쌍둥이 손자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됩니다. 2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였다. 40세에 결혼해서 몇 세에? 60세에 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가만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또한 이루어질 것인지 가름이 안 될 정도로 캄캄한 그런 터널의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쯤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땅을 샀고 그런 대가 지불을 치렀고 신앙 좋은 며느리도 드리고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며 생애를 마감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삶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늘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현실이 늘 바랄 수 없는 중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런 비유 같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핑크빛 같아요. 찬란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을 딱 보면 그레이 컬러예요. 컴컴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블루 컬러예요. 예, 블루예요. 아, 스카이 블루 아주 밝아요. 그러나 그의 현실을 바라보면 블랙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 안에 아브라함은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현실에서의 만족감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실이 안담해도 20년 동안 내가 하찮 자손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어쩌면 우리 내일의 삶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삶이 계속된다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이 우리 찬양의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